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여 가로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미 21년 전 722년에 북쪽의 초강국으로 부상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많은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난 후입니다. 물론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모세에게 명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100% 다른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간 통치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성장 배경과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이방신들의 주상과 목상들을 다 집어 없애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놋뱀조차도 부숴서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놋뱀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지 못하고 또 하나의 숭배의 대상, 또 다른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의 문을 다시 열, 그곳에서 섬기던 레위인들을 성격해 해서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과 무교절들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청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서 기자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셨고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된 후 한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약 14년 동안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곧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연대기를 보면 그들은 모두 47개의 견고한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세장의 새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가두어 놓았다고 합니다.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한 것은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바치던 조공을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쪽의 초강국인 애굽을 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히스기야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수르 왕에게 사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말하고 산헤립이 요구하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을 털어서 3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문과 왕궁 기둥의 빈금까지 다 뺏겨서 금 3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30kg에 해당하니까 거의 1톤에 되는 엄청난 금을 만들어 보내봅니다. 아수르 왕국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금과 은 외에 수많은 보석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유다로부터 공물을 받았지만 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대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한다고. 랍사게는 성밖에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여 유다의 연약한 수비를 조롱합니다.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애굽의 기대면은 찔릴 뿐이라고 하고 유다에 말탈 사람이 있으면 말을 2,000필이나 주겠다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협상단이 제발 외교 협상의 예의를 지켜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공용어인 아람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랍사게는 곧바로 믿기지 힘입어 더 크게 외쳐줍니다. 유다의 성들에게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아스루 왕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물을 마시고 그리고 감람과 꿀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되고 죽지 않으리라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신들도 그들을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너희와 같은 신을 믿는 북이스라엘도 우리에게 멸망했다고 하면서 어찌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하겠다고 믿느냐고 협박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렸을 겁니다. 아스로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도 곧 멸망당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싸우다 성이 함락되면 모두 무자비하게 도륙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락사계의 조롱과 협박을 전해든 자 괴로워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을 소집해서 작전부터 짜지 않았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대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을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을 다 두고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베껴서 주었던 엄청난 죄를 통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의 최고위 간부 두 사람과 제사장 리더들을 뽑아서 붉은 배옷을 입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들도 통회하며 이사야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두 가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전하게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늘은 혼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당하는 고통과 능력은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책벌이라고 고백하고 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되었지만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산모가 애를 낳을 힘이 없으면 산모와 애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모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자신의 비탄한 마음을 전하게 한 후에 둘째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 끝을 보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내가 한 명을 저희 속에 두고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산헤립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떤 보고를 듣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해당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디오피아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본국의 수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급히 철수합니다. 그러나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이전에는 말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아수르 역대 왕들이 모든 나라에 행한 것, 그 모든 나라를 진멸한 것을 네가 분명히 들었다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 다섯을 언급했는데 이제는 넷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이들의 신들도 자신들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스기야가 락사기로부터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직후에 행한 것을 기록하고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사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읽고 나자 즉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여 갔대.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그룹들 위에 계시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룹들 위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라고 번역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천사들이 지중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신과도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천지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땅의 모든 인간도 락사계와 아수르 왕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찬양한 후에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의 긴박성을 아뢰며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신이 받은 편지의 내용을 아뢰며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망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다른 이방인들의 신들은 다 죽은 무능력한 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그대로 아름다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평평케 하고 랍사기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역대 왕들이 주위의 나라들과 땅들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그들의 신들도 불에 던져 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도 그 이방민족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덧붙이기를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변하여 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참신이 아니라 그저 목상에 불과했다. 돌로 만든 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이 세상 신들은 다 무능력한 신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인 것을 천하만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달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산헤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시온과 예루살렘 모두 유다를 의미합니다. 유다를 처녀 딸로 비유하시면서 베냐민 다윗 왕 이후 한 번도 침범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너 아수르를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너희가 수많은 나라의 견고한 성들을 멸하고 돌무더기가 되게 했지만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이라고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들의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고 놀란 것도 내가 다 계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너의 일거수인 수족을 내가 다 보았고 너의 교만한 분노와 교만한 말도 내가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자갈급에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원수들을 이렇게 동물을 끌고 가듯이 대했는데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곧 너희가 밭에 심고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하십니다. 밭은 물론 성 밖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서 농사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스루 왕은 너희에게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군 18만 5천명을 쳐서 죽여 송장바다를 만듭니다. 산헤립은 급히 니누에로 돌아가고 그 후 얼마 지나서 자신의 신의 묘에서 예배하다가 자신의 아들 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가 왜 설교하면서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가? 왜 본문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 66권에 자세히 카탈로그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잡지식과 잡상식들, 영혼을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주는 잡지와 책과 신문을 수없이 밤새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은 1년에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죄, 그 죄를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때를 쓰며 기도했던 죄를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과 같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현실을 보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당분간이지만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여 낳은 아이가 장님으로 태어납니다. 독자인 10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구가 됩니다. 20대 자녀가 수련회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는 30대 가장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2년 3년째 직장이 없습니다. 애들을 돌봐야 하는 40대 건강한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50대 잃은 부모님이 서로 못 살겠다고 이혼합니다. 60살밖에 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내야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환난, 슬픔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 때문에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능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00년 전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당했던 고난은 오늘날도 많은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더이어 하신 예수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흉악한 이리대에 둘러싸여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사단과 함께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찾습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 그대로 사용하니 고난이 큽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옛날 남유다 왕국이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 유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삶의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을 찾고 약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찾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한동안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숨 가운데서 살거나 체념하고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며 체념하고 삽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꽤 경건하게 보이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나를 구원해 주시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쁘고 즐겁고 평강과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민거리와 이 도전들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새해 벽두 초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새해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의 삶, 자유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오늘 19장의 히스기야와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고난에 처하면 즉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왕궁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왕궁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오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인간에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알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을 왜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천하만국이 주여하는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한 군데에서 모든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밝히시고 신약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온전히 다 밝히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기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8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왜 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지금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패를 바른다는 얘기는 그저 입 한마디로 주님 죄송합니다 고백했다는 얘기가 마음 중심에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말씀을 구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혼자 홀로 기도했지만은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자신보다 믿음이 많은 사람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 요청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늘 자신이 편지 보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우리 18장의 히스기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18장의 히스기야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연약해졌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주권자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통회하며 기도하지 않고 당장 은 300달러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데도 그것을 잊고 하나님 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된 기념물을 다 뽑아내 진저는 하나님 성전의 문에 있는 금까지 뺏겨서 보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방법이 오래가지 않은 것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안심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를 닮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연약해진 순간이 있었지만 곧 일어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5절에서 고백하듯이 만국의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아수르를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쫙 펴놔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중보를 요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 군대가 등 뒤에서 추격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수르 군이 목을 조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하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온전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뒤트렁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스페어 타이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운전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차를 타고 갈 때 항상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전대 운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의 팔을 비틀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강제로 나오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 것을 믿으신다면, 믿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공격,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방과 다른 것을 믿으신다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도 합격하지 않는 날이라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았는가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시종일관하게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